마태복음 35번 메시지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줌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왔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왕국의 교리에 관계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은 왕국과 왕국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교리의 순서는 왕국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처음 12장에서 다룬 주요 내용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족보와 출생을 다루며 2장은 이방의 현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애굽으로 피하심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심을 다룹니다. 3장은 천거받으심과 기름부음 받으심을 다룹니다. 4장은 시험받으심과 무리를 얻기 위한 왕의 사역의 시작을 다룹니다. 5장, 6장, 7장은 천국 헌법의 공포를 다룹니다. 8장은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왕의 사역의 계속과 바람과 바다와 귀신들에 대해 행사된 주님의 권위를 포함합니다. 9장은 죄사함 안에서 행사된 왕의 권위와 마태를 부르심과 주님이 의원과 신랑과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로 계시된 잔치와 시대적 의미를 가진 표적들과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하러 보내기 위한 기도를 다룹니다. 10장에는 열두 사도들의 임명과 보내심이 있으며 11장에는 왕을 충동시키려는 요한의 의도와 왕의 대답과 요한을 평가하심과 완고한 세대를 책망하심과 사람들을 그분의 안식에 오도록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은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몸의 지체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시는 것과 왕국을 위한 싸움과 왕에 대한 배척의 절정과 악화된 세대에 대한 예언과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믿는 이들을 향하심을 다룹니다. 주님이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셨을 때 왕국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철저히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믿는 이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로 돌이키고 천연적인 출생에 의한 관계에서 영 안에 있는 관계로 돌이키는 심각한 움직이심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의 끝에서 마태복음의 단락이 나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왕국의 내적 실제를 계시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일곱 단락, 즉 왕국 백성의 본성과 왕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과 왕국 백성의 율법과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과 왕국 백성의 재물 처리와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과 왕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의 근거로 나뉘어짐을 지적했습니다. 이 일곱 단락 안에서 우리는 왕국의 하늘에 속한 영적 실제를 봅니다. 이것은 행동이나 단지 밖의 생활이 아니라 실제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13장에 주로 계시된 것은 천국의 외형입니다. 내적 실제는 한 면이고 외형은 또 다른 면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왕국의 내적 실제와 외형과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로버트 고백과 그의 제자인 펜톤이 보았습니다. 형제회의 교사인 랭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보았지만 고백과 펜톤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백과 펜톤의 저서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문제로 인도해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더 자세하고 훨씬 깊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이 문제가 내게 훨씬 분명해져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1936년에 나는 이 문제에 관해 첫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그 소책자를 출판한 후 40년 이상 동안 나는 천국에 관해 점점 더 분명해져 왔습니다. 왕국에 관한 기본 요점은 왕국의 내적 실재와 왕국의 외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천국에 관하여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국의 실재에 관한 5장, 6장, 7장의 단락과 왕국의 외형에 관한 13장의 단락에 더하여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필수적인 세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예언으로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실제는 산 위에서 계시되었고 왕국의 외형은 해변에서 계시되었으며 왕국의 나타남은 또다시 산 위에서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왕국의 실제가 계시되었던 산은 그 정부의 행정적인 중심 지역에 있지 않고 생계에 관련된 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정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의미가 깊습니다. 통치의 중심은 거룩한 땅 한가운데 있는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구릉지대 국토의 꼭대기와 그 중앙에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왕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남쪽과 북쪽은 모두 농사짓는 지역, 즉 생계를 위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나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는 밀과 보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곳이 농사짓는 비옥한 땅임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 더 가까운 예루살렘 북쪽 땅도 비옥하고 푸른 평야입니다. 이곳 또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농경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의 중간에는 정부의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실제가 행정적인 지역이 아닌 생계의 지역에서 계시되었음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 위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왕국의 나타남은 수도가 가까운 행정적인 지역에 있는 산 위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깊은데 왜냐하면 나타남은 행정에 관계되고 정부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왕국의 실제와 외형과 나타남을 말씀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장소들로 가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왕국의 이 세면에 의해 인상을 받는다면 당신은 마태복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의 실제를 보았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국의 외형을 보아야 합니다. 5장, 6장, 7장에는 거짓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순수하고 진실되며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며 어느 정도 신성합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왕국 백성의 본성을 보며 그들이 세상에 주는 영향을 봅니다. 그들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국 백성의 높이 올려진 율법과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을 봅니다. 이 행동은 순수하고 진실되고 실제적이며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왕국 백성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부에 관해 열망이 없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과 그들의 생활과 공적의 근거를 봅니다. 왕국의 실제에 관한 이 단락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적이고 순수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합니다. 왕국의 외형에 관한 장인 13장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장에는 가라지와 더 이상 그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특별히 식물과 채소를 그들의 본성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는 복숭아의 본성을 따라서, 바나나는 바나나의 본성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것은 본성이 바뀌었으며 더 이상 본성을 따른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우리는 실제가 없는 외형, 즉 외관만을 봅니다. 가라지와 외형과 함께 또한 누룩이 있습니다. 왕국의 외형에서 발견된 이 모든 것들은 왕국의 외형이 혼합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이런 혼합을 보기란 쉽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는 마태복음 13장에 묘사된 천국의 외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독교계 안에는 수백만의 가라지와 큰 외관과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5장, 6장, 7장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며 모든 것이 실제적이고 순수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합니다. 그러나 1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혼합입니까? 왕국의 나타남에 관련된 24장에 올 때 우리는 나타남이 실제보다 더욱 엄격함을 보는데, 이는 마치 시험기간이 정규적인 수업기간보다 더욱 엄격한 기간인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실제인 주중에는 부지런히 공부하지만 주말에는 놀고 춤추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외형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졸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때가 나타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곧 실제와 외형과 나타남에 의해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의 끝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잘려지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스코필드를 포함한 어떤 교사들은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2장 이후에 왕국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국이 멈추어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음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제부터는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왕국은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내 아버지께로서 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멈추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국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왕국의 예비 작업. 하늘에 속한 왕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 마태복음 13장 1절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사들에게 이 구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젊은이로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구절이 매우 의미 깊음을 깨닫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해 오신 하늘에 속한 왕은 12장의 끝부분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날에 그분은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집은 이스라엘의 집을 상징하며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왕이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끊으신 후 그분이 이스라엘의 집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음을 상징합니다. 2일 후에 그분은 바닷가에서 왕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국의 비밀들이 교회 안에서 계시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장의 처음 세 단어인 그날에는 이 장을 12장과 연결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그때에 라는 단어가 12장을 11장에 연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에 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날, 즉 이스라엘이 잘려지고 이방에 믿는 이들이 접붙여진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을 상징하는 집에서 나가서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바다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나가서 바다로 가신 이 움직임은 그분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천연적인 친척들과 관계없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분의 선포에 따라 걷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이 매우 의미 깊음을 봅니다. 해변에서 큰 무리가 왕에게 모여듦. 2절은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무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친척이 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교회인 배 안으로 들어가심. 2절은 또한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있었지만 바다에 속하지 않았던 배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이방 세계이며 배는 이방 세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신 후 왕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계시한 것은 바로 배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집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배입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있는 배입니다. 어느 날 왕이 우리의 배 안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 안에서, 즉 교회 안에 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해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왕과 함께 배 안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해변에 서 있지 않고 배 안에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왕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3절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비유들을 바다에 있는 배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왕국의 비밀들을 알기 원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집을 떠나서 해변에 서 있지 말고 배 안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곳이 우리가 왕국의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배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집이 아니고 이방의 바다도 아니며 믿는 이들의 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왕국의 모든 비밀들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왕국의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해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풀이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비유를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는 비유입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풀이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배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반대자들은 이 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풀이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과 바다와 배의 의미를 압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비유들을 압니다. 내가 비유를 알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50년 전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을 때 나는 많은 것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 장에 있는 것들에 관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약간의 책들을 샀으나 모두 가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심지어 누룩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능력을 가리키며 나무는 놀랍고 뛰어난 기독교의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내 속에는 좋은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장을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워치만니 형제님께 편지로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알기 위한 내 갈망을 말했으며 이 문제에 있어서 나를 돕는 최상의 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답장에서 그는 내게 가장 좋은 책은 다비가 쓴 성경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비의 개요가 무척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년 후 내가 다비의 개요를 읽었을 때 네 형제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다비의 저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관한 한 나는 다비의 개요에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형제님 자신을 통하여 나는 비유들을 아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을 안다고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국의 비밀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이는 이 비밀들이 모두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무리에게는 감춰졌으나 제자들에게는 설명된 천국의 비밀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를 보기 전에 나는 이 장에 있는 경고로서 당신에게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10절과 11절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반대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되게 하기 위해 왕국의 일들을 비유로 계시하셨습니다. 왕께서 씨 뿌리러 왔을 때부터 수확을 거두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이 천연적인 생각에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의 비춤을 받는 생각만이 이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왜 왕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었을 때 주님은 마치 그것은 그들에게는 감추고 너희에게는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너희와 그들에게 달려있다.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네게 달려있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라는 단어는 받는 자와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에게는 왕국에 관한 계시가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반대하고 배척한 유대인이며 하늘에 속한 왕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그들로부터 빼앗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참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체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살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완고한 세대가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살쪘다는 것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세대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오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왕국의 비밀들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비유들이 그들에게는 다만 비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만일 어떤 기독교 교사들이나 인도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들은 이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배척할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며 보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만일 형제회의 교사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닙니다. 왕국은 중단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왕국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는 오는 세대인 천년왕국일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자만함, 즉 그들의 마음이 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헌법 안에서 주어진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첫 번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자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비우며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에서 계시된 것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들의 참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그것들에 관한 우리의 깨달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내가 마태복음에 관해 수고하는 이 며칠 동안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음이 더욱더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해석이 교회사와 우리의 체험에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5장, 6장, 7장보다 오히려 더 필수적인 이 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풀지 않고 잘못 인도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장을 밝히심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축복받음. 주님은 또한 그분의 제자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따르면 그들은 들을 귀를 갖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과 17절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보고 듣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